오늘도 역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까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교회 중에 이 여섯 번째 교회에 주신 기별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역사의 교훈과 또 이 시대에 주어지는 교훈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기별은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기별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이미 멸관은 얻은 겁니까? 얻을 것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면류관을 이미 받은 사람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요? 이긴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긴 자에게. 네. 우리가 저 운동 경기할 때에 화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는데 그것은 곧 승리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어떤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승리자라고 하는 면류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하라? 아, 결국 빼앗기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시대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면류관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1833년에서 1844년까지 10년 동안의 역사 시대를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더 일찍이 1798년부터 1844년까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대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1833년에서 1844년 동안 있었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재림 운동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한 10년 동안에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가 온 세상에 짧은 시간 안에 전파되었던 그 시대를 바로 이 빌라델비아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뜻은 형제우애라 하는 뜻입니다. 형제우애, 빌라델비아, 형제사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된 역사적인 유래가 있어요. 왜 이 도시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주전 AD 159년에서 138년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버가모에는 어떤 왕이 있었느냐 하면은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왕이 그 버가모 왕국을 통치하고 있을 바로 그때인데, 이 아탈루스 2세에게는 형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응당 형님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왕, 그 형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유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유메네스가 먼저 왕이 됐어요, 형이. 왕이 되었는데, 보통 이 왕족이 되면 왕자들까지도 시기와 질투와 암투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암살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제는, 이 두 왕자는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이 유메네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 나보다는 내 동생이 더 유능해. 에? 그러니까 내 동생이 왕이 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왕권을 동생에게 물려줬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그 형제의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이 아달루스 2세는 그 형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가지고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정복했을 때 그 도시 이름을 빌라델비아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은 형님을, 형님의 사랑을 기념하여 이 도시 이름을 명한 것이 바로 유래가 되어가지고 이 도시는 빌라델비아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바로 형제 우애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참 영적으로 1833년에서 1844년 동안에 있었던 그 재림 신도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일에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1833년부터 1844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죠? 누가요? 누가? 윌리엄 밀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기별을 10년 동안 온 세계에 전한 그 시대인데,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각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제명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하였습니다.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교인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에서 출교는 당했지만 같은 재림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 형제들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아주 뜨거웠습니다. 쫓겨나오는 형제들이 있으면 자기 집에 데려다가 니것 내 것이 없이 함께 유무상통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10년 동안의 재림 신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들은 형제 우애가 있었습니까? 네, 아주 형제 우애가 돈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시대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기에 매우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시기에 우리가 사대교회를 공부했는데, 사대교회는 뭐가 없는 교회였죠? 사대는 뭐가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없는 교회였습니까? 예? 사대
책망이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대뜸하는 말씀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한자로다. 죽은 자로다. 아주 대뜸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러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대뜸 책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반대로 책망이 없고 칭찬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정반대죠?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진실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성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어떻게 해요? 아노니,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칭찬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했는데 빌라델비아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주 큰 일을 네가 행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너희들이 아주 큰 일을 행했다. 그렇게 아주 칭찬하는 교회를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있고 뭐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그 모든 말씀을 가운데서 보면 책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빌라델비아의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빌라델비아의 그 교인들의 심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전달하셔야 돼요? 형제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우애의 심령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참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될 때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다고요? 아주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되고 형제 우애로 하나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능력이 적습니까 큽니까? 허락된 능력이 아주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 속에서 우리가 단합된 그 형제 우애의 정신이 나온다면 어떤 일을 행할까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해버리는.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을 것이라고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10,000명을 쫓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한 사람이 10,000명씩을 쫓는다면 여기 지금 몇만 명을 쫓고 있습니까 지금? 30명이면 30만 명. 그럼 우리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단합된 형제 우애의 정신 사랑으로 나가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느냐 하면은 사단이 4대 교회를 어떻게 괴락에 빠뜨렸죠? 전부 영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잠자는 교회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할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잠을 잤습니다.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받았던 이 사대교회가 영적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사대교회가 큰 일을 행해야 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는요 적은 일을 행할 교회입니까? 사대교회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해야 할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영적? 잠자는 교회.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완전 소경이 되어버린 교회가 된 시대가 오늘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잠자는 시대. 그래서 사단은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할 교회에 영적으로 잠을 재웠습니다. 그것은 곧 무관심과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 잠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고 잠자지 않은 맨무리들이 있었죠. 예, 그들은 아주 경건한 무리들이었는데 바로 영적 졸음에서 벗어난 흰옷을 입고 다니는 경건의 부흥을 일으켰던 바로 그 진젠돌프와 같은 그런 모라비안 교인들, 또 그 다음에 웨슬레 형제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복음은 어디까지 전해졌다 그랬어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전해졌다 그랬어요. 그때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유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아메리카나 아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배소 스마라 시대에 이른비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그때 세상은 바로 유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럽 아시아 일부를 세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사대교회의 흰옷을 입고 다니는 그들에 의하여 불이 지펴진 선교 정신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10년 동안에 재림 기별을 정말 온 세상에 다 전했습니다. 10년 동안에 아메리카 대륙을 완전히 재림 기별로 뒤덮었고, 그 다음에 유럽을 뒤덮었고, 아시아를 다 전했습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바로 이 빌라델비아 10년 동안에 참으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된 역사를 일궈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큰일을 했어요. 그 짧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들이 깨달은 진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부터 성소 회복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가는데 그들이 깨달은 성소 기별은 매우 적은 진리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10년 동안에 그들은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해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성취시켰기 때문에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했다고 하는 칭찬받는 교회로 이 시대의 교회는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을 우리 읽으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거룩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났죠?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진실된 분이라 하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할 때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진실한 자요. 그 다음에 또요, 무엇을 가졌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모든 구속의 비밀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저 하늘의 성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닫을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무슨 문이 열리는 시대였습니까? 어느 성소? 예, 하늘 성소 중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는 어디에서 봉사하셨습니까? 하늘 성소 중 첫째관, 첫째관. 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1844년에서부터 이제 어느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닫혀져 있던 하늘의 지성소의 문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빌라델비아 시대 때 마지막에,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성소의 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 문,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문을 누구든지 닫지 못하는데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은 닫으려고 하고 이미 1844년에 닫았던 성소의 첫 책간에 문은 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현대 진리의 원수들이다. 지성소에는 뭐가 용인되지 않습니까? 아, 지성소에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 장소. 그곳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두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닫으려고 그래요. 뭐를 보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디에 소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성소에? 첫째 칸에. 첫째 칸이나 뜰에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시대 때부터 하늘 지성소의 문을 열어서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어디로 들어오라? 이리로 들어오라. 그래서 그 문을 열기 시작한 때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때부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거룩합니까? 뭐가 거룩해요? 시간이 다 거룩합니까? 어느 시간만이 거룩합니까? 안식일 시간만이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어요. 어느 장소? 성소 중에서 어느 성소? 지성소. 지성소가 거룩한 중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빌라델비아는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도해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진실하사. 누구만이 진실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하.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신 분이야. 14만 4천인들은 그 입에 무엇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이 없는 자들이더라. 빌라델비아 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라. 내 입에 거짓과 괴사가 없었으니 너희도 너희 입에서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표준으로 제시되는 시대가 빌라델비아 시대. 그래서 시대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대가 바로 빌라델비아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초기 문제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844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나는 1844년 예언적인 기간이 끝났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았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그의 봉사를 마치시고 성소의 문을 닫으셨을 때 그분의 재림의 기별을 듣고 거절하는 자들 위해 큰 어두움이 덮였으며 그들은 그분을 보지 못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귀한 예복을 입으셨다. 그의 옷의 가장자리에는 박물과 성류 무늬가 있었다.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1844년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갈아입으시고 신기한 작용을 하는 흉패가 그의 어깨로부터 드리워져 있었다. 그분께서 움직일 때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처럼 번쩍이는 흉패에 쓰여졌거나 새겨진 이름처럼 보이는 글자들을 확대시키고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과 같은 것이 있었다. 모든 복장을 갖추신 후 그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불병거를 타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갔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 그 휘장이 거치자, 그 둘째 휘장이 쫙 거치자, 나는 둘째 장막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순금으로 쌓인 법궤가 있었다. 법궤의 가장자리에는 재산권을 표시하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있었다.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과 같았다. 그 다음에 그 나는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영광으로 둘러싸이는 것을 봤다. 그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시자 오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지 아니한가.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룩한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다른 아홉 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강체가 어리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났다. 십계명은 참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거룩한 계명 중에서 더욱 거룩한 것은 뭐라고요? 넷째 계명. 하늘과 땅과 파도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그 기별이 담겨져 있는 넷째 계명이 유난히 빛이 나는 것을 보고 화이트는 두려워서 떨면서 뒤로 물러나갔다. 그래서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가 둘째 휘장 안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문을 열어놨다 그래서 왜 열어놨을까요? 누가 들어오라고? 누구를 들어오라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너희들은 다 나를 따라 들어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고 내가 진실한 것처럼 너희도 진실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라고 초청하시는 시대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주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8절 하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받은 빛의 분량은 매우 적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시대의 교인들이 성소 기대를 알았습니까? 네? 몰랐어요. 그런데 뭘 조금 공부했습니까? 그들이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뭐를 조금 연구했어요? 다니엘서를 조금 공부했습니다. 그죠? 다니엘서를 공부한 가운데 2300주야를 연구하게 되고 2300주야를 통하여 그들이 깨달은 것은 성소의 정결 사업을 알게 되고 그러나 그 성소의 정결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들은 오해를 했죠. 그러나 그 작은 진리를 아는 것을 가지고 아주 그들은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우리는 알게 될 때에요. 온 세계를 재림 기비를 전하는 일에 그들은 반쯤 소리에 의해서 온 세상에 재림 기비를 전하는 시대가 10년 동안의 시대였는데 반면에 오늘은 우리는 얼마나 큰 빛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소 진리를 다 깨닫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모습을 샅샅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뚜껑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 중에 무엇이 거룩한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큰 능력을 받아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가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사단은 요 교회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난 시대입니다. 잠에서 밤중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어떻게 해요? 마주로 나와라.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보라 신랑이로도 마주로 나오라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그들은 전부 잠에서 어떻게 했어요? 깨어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사단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동원했느냐 하면 사단의 회. 여러분 사단의 회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거짓 그리스도. 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노라.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가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사단은, 요 교회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난 시대입니다. 잠에서 방종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어떻게 해요? 마주로 나오라.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보라 신랑이로도 마주로 나오라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그들은 전부 잠에서 어떻게 했어요? 깨어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사단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동원했느냐 하면 사단의 회. 여러분, 사단의 회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거짓 그리스도인. 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단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 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단의 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사단의 회가 누군지를 우리 한번 좀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번집 242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갔다. 이건 뭐냐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실패로 끝나.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전했습니까? 윌리엄 밀러가. 몇 년? 1888년 매달? 1844년 매달? 아니, 첫째 천사. 3월 22일 날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고 전하는 것이 그들의 기별이었는데, 이 기별이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과는 일단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나 그 운동 자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운동은 성공적이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그 시기가 지나가자. 이 시기는 뭐냐면은 1844년 3월 22일이 딱 지나가자 그 말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고대하던 자들은 용기를 잃고 슬픔에 잠겼으며, 정말 그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던 자들은 매우 실망과 용기를 잃었습니다. 아주 슬펐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지는 않았다. 이게 사단의 회입니다. 같은 운동에 참여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도 않았으나, 두려움 때문에, 혹시 오면 어떡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그가 기다리던 정한 때에 오시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안 오니까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살아났다.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받아들인 것처럼 하면서 같이 재림운동을 같이 했어요. 연금도 같이 내고 전도도 같이 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기뻐했다. 그들의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지 못하였고 생활을 정결케 하죠. 그들의 품성은 뭐 되지 못했습니까? 정결케 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진실하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지 않았어요. 그 정한 때가 지나가자, 그 시기가 지나가자, 그러한 사람들이 뚜렷이 구별되어 나타났다. 정말로 받아들였던 자와 거짓으로 받아들였던 자들이 딱 갈라졌어요. 여기에 사단의 회를 갈라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바이었다. 그들은 먼저 그 주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모한 자들이 슬퍼하고 실망하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비웃었다. 누구를 지금 연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마음을 실망스럽게 하도록 요들이 하는 겁니다. 비웃었어요. 누가 비웃었어요? 함께 일하던 그 형제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자칭 재림신자들이 비웃고 그들을 조롱했어요. 조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여 시련의 때에 돌아서고 물러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골라내시는 것이 그분의 지혜인 것을 보았다. 요 사단의 회들이 자칭 유대인, 그 시대의 자칭 재림신자들입니다. 요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품성이 정결되지도 않았고 그들은 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재림신자들의 무리에 함께 일하던 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지 않을 때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함께 믿었던 그들에게 가장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회. 그래서 요 사단의 회가 또 나옵니다. 앞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남은 무리들에게 요 사단의 회가 나타나서 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단의 회가 그들을 매우 괴롭혔어요. 예수님이 3월 20일 날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곧 10절에 이런 말씀을 봅시다. 내가 나의 무엇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운동은 아주 성공적으로 일어나서 전세계의 재림 기별은 전했지만 정작 오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므로 그들은 매우 큰 실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들도 뭐 실망하고 좌절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매우 깊은 실망에 빠졌지만 그들은 믿음과 인내로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자신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지 않는가 하여 자신들을 더욱 돌아보는 가운데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들은 성소의 기별을 깨닫게 되고 하늘 지성소의 모습을 보게 돼서 참으로 그들은 완전한 빛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됐습니다. 이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시대에 승리하고 이긴 무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여러분 그때 그들이 당하는 그 실망을 견딘다는 것은 어지간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실망감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하면 그들은 감자를 심어놓고 감자 수확도 하지 않고 밀을 심어놓고는 밀 타작도 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래도 오시지 않았어요. 온 세상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어디 갔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시대 그 당대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리느냐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됐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 얼마나 이거 실망입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실망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의 전초부가예요. 그들은 야곱의 환란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들은 심적인 고통을 그때 이미 미리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여러 개 주리라. 왜? 너희들이 크게 큰 고통과 실망을 당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을 그 실망을 너는 면하게 해주겠다 하라고 줘요. 무슨 시험을 면하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환란에 그 시련을 면하게 해주겠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당할 겁니까? 야곱의 환란을 다 통과한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의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승리한 무리들은 야곱의 환란 때에 그 시험을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예수님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아니 들어갑니다. 빌라델비아의 남은 무리들은 14.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화이프인과 그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시대에서 어디로 넘어온 사람들이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넘어온 자들이에요. 그들에 의하여 빌라델비아 시대의 남은 무리에 의하여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무리는 빌라델비아의 남은 무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11절 아 10절 하단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이것은 바로 야곱의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을 너희들은 면제해 주겠다.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이미 면류관은 이미 주어졌어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이기는 자들에게. 여러분 14만 4천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14만 4천인들은 면류관입니다. 자 보세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어디에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새겨진 이름이죠? 누구에게 새겨진 이름입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봅시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의 남은 무리, 승리한 이 무리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갑니다. 또 내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긴 무리들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나는 백성이 되게 된다. 그들에 의하여 제7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마지막 일곱째 교회가 토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승리한 무리들이었어.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을 내 위에 기록하랴.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받을 상급이 뭡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뭐예요? 면류관이 아니라 바로 14만 4천이네 특권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의 남은 무리들은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말씀. 자 우리 초기문제 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온유하신 음성으로 14만 4천인만이 이곳에 들어간다 하고 말씀을 하시자 우리들은 모두 할렐루야 하고 함성을 울렸다. 이 성전은 일곱 개의 뭐가 받치고 있냐면 기둥이 또 받치고 있으냐. 그런데 빌라델비아 시대의 교인들은 너는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의 첫 수다들을 꺼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 보면 일곱째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일곱 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을 모두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라안의 은으로 더욱 좋은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묘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서 석판들에 14만 4천인의 이름이 금글씨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기둥의 밑에 말이에요. 기둥 밑에는 14만 4천인의 이름들이 쫙. 그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무리들에게는 기둥이 되게 하려 하고 그 위에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무리들은 14만 4천인의 참여하는 특권이 주어지고 온 땅을 위한 야곱의 환란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도 죽은 자들이 특별 부활에 일어나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특권을 바로 빌라델비아의 남은 무리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 부인도 죽었지만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14만 4천. 하스틴 부인도 죽었지만은 14만 4천. 그들은 다 빌라델비아 시대의 승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이미 어떤 자들입니까? 14만 4천인의 승리한 자들의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그것을 너희들은 뺏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이픈께서는 우리가 모두 다 13의 사천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거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아주 특별한 말이 주어졌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그 역사를 공부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역사가 간직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빌라델비아는 매우 지진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지진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핏 하면은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 안에 있다가는 죽으니까. 그래서 얼핏 하면 성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끝나면 또 들어와 보면 집은 다 무너졌는데 뭐만 남아 있을까요? 기둥만 남아 있어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이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의 거민들이 지진만 나면 또 나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가 지난 봄에 단독을 가니까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나가가지고 그 엉덩설 안에 우리나라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살아요. 들판에 텐트를 쳐놓고는 지진이 나면 거기 가고 집 밖에 나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진이 안 나가지고 시장이 아주 큰 경책을 받았더라고요. 너무 그거 과대 이야기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다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그랬어요. 지진만 난다 그러면 성 밖에 나가야 돼. 그럼 이거 괴로운 일입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는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리라. 나가지 않, 여러분 누가 다시는 나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은 결코 성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14만 4천인들은 성 안에 사는 특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특권은 다시는 너희는 성 밖에 나가지 않아요. 참 좋습니까? 예, 14만 4천인들은 다른 허다한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은 성 밖에 살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14만 4천인들은 성 안에서만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이 빌라델비아 도시인들이 말이에요. 나갔다가 돌아보면은 뭐만 남아있느냐 하면 기둥만 남아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 유럽에 가서 이태리나 로마 그런데 유적지를 보면 성벽과 지붕은 다 무너져도 뭐는 남아있는지 아세요?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겠다. 영원히 남아있겠다 그랬어요. 왜? 14만 4천인들은 구속이 뭡니까? 구속의 열매들이요. 온 우주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원토록 증거해야 할 구속의 열매들로 남아있겠다. 바로 성소의 기둥이 되게 하리겠다. 얼마나 좋은 보증이 주어졌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에?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자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뭐가?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우리도 여러분이요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4만 4천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을 때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는 바로 라오디가 교회에 이기는 무리들의 축복과 빌라델비아의 남은 무리의 축복은 동일한 축복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그들은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만 4천인들의 이마에 모든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에 남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고 성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새겨주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특권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이 기별을 우리 기억합시다.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기별은 우리가이기별을받아들일때에왜하나님께서우리의이마에무엇칩니까인을치는기별이에요승리자의이름이이미승리하고난다음에주어지는것이아니라이미우리에게승리했다고하는멸관을우리에게준것입니다여러분요우리모두가승리자의멸관을이미받았다고하는사실을기억하시기바랍니다이제우리는이멸관을빼앗기지않는것입니다누가빼앗으려고할까요누가요사단사단의회를동원하여우리를영적잠에빠지게할때우리가졸고있는사이에우리의멸관을가져가버리려고사단은지금노력하고있는것입니다무엇을통하여생활의염려로우리의마음이둔해질때사단은앞으로우리의모든의식주의생활방도를끊어버릴때그것으로인하여그리스도인들이생활의염려에깊이빠져서잠자게될때우리의멸관을훔쳐가버릴것이라고말하고있습니다우리에게생명을주시고십자가에죽으신그분이우리의모든의식주문제를해결해주실것을믿으시기바랍니다영원한생명을주신그분이육신의생명을보존해주시지않겠습니까이것이바로성도들이지켜야할믿음이요성도들이지켜야할인내인것입니다그러므로우리는죽도록우리의생명의멸관을지켜야하는것입니다이미우리는승리자의이름을받은자들이에요이이름을끝까지지키는자들이되어야하는것입니다이필라델비아시대에주어졌던이놀라운허락과이축복들을여러분과제가함께다같이누리게되시기를간절히바랍니다이말씀을깊이생각하시면서모두가승리하는멸관들을다잘지켜서우리하늘나라에가서그멸관을그리스도의발앞에던질수있는저와여러분이되시기를이시간간절히바랍니다높은보좌에계셔서우리인생들을무한히사랑하시는하늘에계시는우리아버지아버지은혜를감사하옵나이다이땅의무수한인생들중에가장보좌할것없는저희들을먼저아버지의귀한사랑을알게하시고이마지막놀라운기별가운데로우리를인도하여주셨사오니감사하옵나이다오늘이복되고거룩한안식일하늘과땅과바다와물들의모든그네를만드신우리아버지의이름을찬송하게하시고오늘또우리아버지앞에모두가무릎을꿇며우리의소원과간구를올리게하시오니주님의은혜를감사하옵나이다아버지우리가오늘이거룩한안식일에우리아버지의이름에합당한영광을돌릴수있도록도와주시고아버지의거룩하심처럼우리의마음이거룩하게될수있도록도와주시고우리주님의진실하심처럼우리의입술에괴사가없을수있도록우리를축복하여주시옵기를주님이여기도하옵나이다한여섯동안우리의모든허물과우리의모든실수와잘못들을다용서하여주시고오늘이거룩한안식일에우리의마음을다시한번정결케하시며우리의마음에하늘의거룩한것들로충만히인재케하사여섯동안우리가이세상을살때에승리자의이름에욕되지않는그런생애를살수있도록주님도와주시옵소서오늘우리는빌라델비아시대에우리주님께서보내주신기별을통하여우리가하여금은혜받게하셨사오니감사합니다아버지여우리도우리에게주신것을굳게붙잡고진리의말씀을굳게잡아우리의생명의멸관놀라운특권을잃지아니하도록도와주시기를주님이여간절히빌고원하옵나이다아버지여사단은이마지막때에가장크게일해야할이시대에하나님의백성들을영적으로깊은잠에재우기위하여지금은온갖계략과방법을다동원하여우리의마음속에생활의염려들로인하여우리의마음이어두워질때에우리의멸관을탈취하기위하여사단이지금우는사자와같이돌아다닌다고하였사오니오아버지여우리가이런때에믿음을가지게도와주시고참으로인내의말씀을굳게지키는저희들이되도록도와주옵시기를주님이여간절히빌고원하옵나이다아버지오늘이거룩한식일기억하여거룩히지키는당신의모든백성들에게저희들과같은은혜를베풀어주시고오늘특별한사정으로나오지못한주여사랑하는형제자매들에게도우리와동일한은혜를허락하여주시옵소서앞으로다가오는여섯동안에도참으로우리가믿음으로살도록도와주시고이기는자들이될수있도록주여도와주시옵소서이제는아버지의무한하신사랑과우리주님의그크신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